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 가지고 배고파하는 이 시대입니다. 저희들 오늘 귀한 말씀으로서 마음껏 배부르 먹고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현대 교인들 그 신앙을 보면은 극히 개인적인 신앙에 많이 치우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신앙의 모든 그 어떤 목적이나 또한 그 초점들이 자기 개인에게 많이 쏠려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도 역시 자기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뭘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참 그런 모습에 많이 치우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이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두지 않으려는 경향도 많이 있죠.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관심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은 이미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경향이 있죠. 일단 주일날 힘써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거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역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또 십일조를 하거나 헌금하는 것까지도 이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런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처럼 나에게서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이런 날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나도 했으니까 하나님도 해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현대 교인들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보면은 그 범위가 항상 보면 교회 안에서 맴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빙빙 돌고 있죠. 교회 안에서 하는 것도 보면은 예배 드린다, 뭐 기도한다,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헌금하는 뭐 이런 것을 빼고 나면 또 더 이상 뭔가 한계 없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직접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줬는데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신자에게 나올 것이 겨우 이 정도에서 지나지 않느냐 겨우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냐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뭔가 큰 것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은혜를 입은 신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서 진짜 크고 중요한 것 그건 우리가 다 놓쳐버리고 지극히 작은 것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만 가지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우리의 어떤 신자 행세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자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역시 또 큰 의미는 진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놓쳐버리고 역시 조그만 작은 것에 매달려가지고 이걸 신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바르게 이해를 해서 우리가 신자로 제대로 사는 것이 뭐냐는 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입은 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인데 또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의 숙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숙제라는 것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틀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 또 풀어야 될 문제가 한꺼번에 왕창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려간 그 문제가 여러분께 평생도록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가도 내일은 또 저런 문제가 주어지면서 그 답을 살아가면서 한번 보이라. 그럼 그렇게 살아가봐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정작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또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내 삶은 하나님이 주는 하나의 문제다. 그리고 답은 나의 삶으로 적어야 한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 살아가는 그것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더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현실이 아닌가 싶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게 다가오는 것은 8절 말씀일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 6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은 6절, 7절은 이건 별건 아닌 말씀같이 보이고 8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뭐 쉽게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지상에 계셨을 때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이것을 전도에 대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전도를 예수님의 지상 명령 뭐 이렇게 이제 말하면 전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도하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에서 이 땅끝을 어떤 지구상에 멀리 있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결국 멀리 가서 선교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도 말하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나 선교한다는 것 이걸 잘못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기회가 되는 대로 주님을 증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주면은 복음을 전하기에 또 다른 나라로 이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런 의미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해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에 담고 있는 진짜 중요와 큰 것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본문의 말씀의 이 땅끝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 밖으로 나가서 먼 나라에 선교하는 것 바로 이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결국 교회가 선교한다고 말하는 것은 기껏 해봐야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하고 돈군에 후원하는 것이나 또 아니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뭐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 정도에 그쳐버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가 어떤 단체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결국 개인은 돈 내는 것으로 그쳐버리는 것이 그 거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돈 내는 게 전부라는 말입니다. 또 더못해봐야 잠깐 기도하는 거 이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북한 선교를 헌금합시다 그러면은 헌금해 주면서 난 선교한다는 이런 생각까지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겨우 1, 2분 기도해 주는 것으로 야 난 선교했다는 이런 생각을 또 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하면은 아주 좁은 울타리 안에 머물고 있는 좁은 신앙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나 대신 죽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내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자비의 그 일이 결국 우리에게 그런 일을 시키려고 하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겨우 우리 보고 돈 내는 그런 일을 맡기려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겠냐는 것이죠. 그저 예수 믿으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고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을 시켜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한 개인의 죽음과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셨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죽은 것이고 내 안에서 다시 사신 거예요. 내 안에서 따라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오심으로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데 그 새로운 생명이 뭡니까?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새로운 생명이에요. 다시 사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이게 새로운 생명의 창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일이 그 심령이 일어난 그런 신자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생명이 창조된 그런 자로 살아가는 신자하는 것이 겨우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것,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겠냐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 크다 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살아간 어떤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은혜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은요, 단순히 전도하라, 뭐 선교하라는 이런 의미를 이해하는 그 뜻이 너무나 커요. 우린 대개 8절 한 절만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사실 8절 한 절만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결국 잘못된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은 6절, 7절과 함께 이해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 8절의 예수님 그 말씀은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나오게 된 말씀이거든요. 6절에 보면은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니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이게 질문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기 전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다시 부활한 예수님 앞에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부활한 분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 사건, 진짜 어떤 먹게 갈 수 없는 그런 그 사건을 체험한 지금 그 시점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제자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 똑같겠냐 그 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놀라운 일을 한 그런 분 앞에 지금 있는데 전과는 뭔가 다른 시각으로 예수를 보지 않겠냐는 거죠. 뭔가 진짜 위대한 그런 분을 볼 것이고 어떤 큰 능력을 가진 분을 볼 것이고 이분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라는 이런 시각으로 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회복의 때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회방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습니다. 온갖 서름과 핍박을 로마로 다 받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의 기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기를 구원해줄, 자기들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메시아만 보내면은 너희들은 끝장나고 우리는 회복된다 이런 소망이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메시아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그런 기대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는 아,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땐 같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답하신 것이 뭐냐면 7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상당히 매정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엉뚱한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나 신경 쓰라 이런 얘기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이다. 네 권한도 아니고 아버지 권한이다. 때가 언제든 기한이 언제까지든 그건 아버지가 정하신 권한이니까 거기에 대해 너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이 준 때 받아들이면 되고 하나님이 정한 기한 그 속에 살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절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절의 말씀은 단순히 전도해라는 이런 명령이 아니고 신자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신자의 삶에 있어서 진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뭐에 우리 관심을 둬야 될 것이냐는 것이죠. 제자들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묻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빨리 자기들 핍박하고 자기들을 갖다 고생스럽게 한 저 나쁜 사람 빨리 심판해버리고 자기들을 구원해달라는 이런 마음이거든요. 이게 그들 관심입니다. 언제 주의 나라가 임합니까? 빨리 그 나라가 임해가지고 우리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뭔가 좀 엉뚱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제자들이 뭘 지적하는 말씀이냐면은 지금 제자들은요 자기들을 핍박한 로마를 그냥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는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이야. 심판 대상으로 보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심판 대상이지만 그들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은 되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로마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빠져나와가지고 저들은 심판 받아야 돼. 손가락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말을 당시 제자들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은 예루살렘과 유대는 자기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또 땅끝이라 말할 때에 그 땅끝 역시도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발밑으로 보는 건 이방인 나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여기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이 지킨 선민이다 이렇게 얘기고 사마리아 땅끝은 자기들이 거부하는 싫어하는 그런 존재로밖에 안 본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볼 때는 너희는 언젠가 심판받는다 이런 시각만 가지고 볼 뿐이지 너희도 하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런 시각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입장에서는 이방인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 생각지도 못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오직 자기들의 것이지 이방인들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의 때를 묻는 것도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되고 이방인 심판받을 때가 이때입니까?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빨리 이방인 심판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굳게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생각에서 빠진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전한다 정의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들로 됐고 내가 예수를 아는 것 이걸로 됐고 저들에게는 그 심판만 내려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심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언제 심판하든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단지 하나님께 보낸 데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너희가 맡은 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 머물지를 않아요. 실제 사도행전에서 복음은 이방인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제자들은 하루속히 심판해 주기를 바라고 심판할 때가 이때인가 이렇게 관심 두었던 그 로마를 향해서 복음이 가는 거예요. 나중 보면 사도 바울까지도 자기는 아시아에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바울을 붙들어 로마로 보내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로마가 심판받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란 것입니다. 언제 심판할지 모르지만은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고난이니까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는 그때까지 그들에 대해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심판받는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서가지고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빨리 보이는 이 땅을 심판해 버리십시오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신자로서 뭔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심판받아 마땅하다 생각하는 그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지 않고 무턱대고 빨리 심판해버리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난 예수 믿고 있고 난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심판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들을 빨리 심판해버리라 이것처럼 뭘 모르는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복음은 제자들이 심판해 주기를 바라는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로마를 어떤 주님을 증거할 대상으로는 전혀 생각지를 안 했던 거예요. 오직 심판받아야 한다는 이것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이 있다면 그건 역시도 뭡니까? 로마는 이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 심판 대상 여겨버리니까 자기들 마음에 드는 그들만 이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복음이나 사랑은 바로 내가 미워하는 그들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여기 땅끝이 뭘 지칭하는 말이겠는가? 우리가 땅끝 그러면은 거리상 계산해가지고 지금 내가 사는 곳에서 먼 곳, 자, 이런 식의 이해를 좀 하기 쉽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제일 먼 곳.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비행기 타고 몇십 시간 하고 뭐 저 페루 칠레 엄청 가던데 뭐 그쪽도 땅끝 이렇게 뭐 먼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끝이라고 하는 걸 거리상으로서 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먼 곳에 가서 증인이 되고 뭐 가까운 곳에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먼 곳, 여러분에게 가장 먼 곳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진짜 먼 곳, 그게 뭐겠어요? 천국. 천국은 믿음한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딱 있는데 여러분의 가장 먼 곳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여러분이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멉니다. 미국이면 우리나라에서 멀다 하지만 비행기 타면 금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 먼 곳은 돈 있어도 갈 수 없는 것이고 비행기 있어도 못 가고 자동차가 있어도 못 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미워하고 원수가 되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께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네, 마음이 멀어져 있거든요. 가장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다 마주쳐도 고개 돌려버리고 피해버리고 말하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기에 넘은 당신이란 이런 말도 있는데, 근데 사람에게서 가장 먼 곳이 뭐냐면 바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다. 제 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뭡니까? 바로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피해 다녀요. 사마리아를 거치기 싫어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땅끝이 바로 사마리아죠. 가까이 있지만 갈 수 없는, 가지지 못하는 것. 땅끝은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인의 사마리아는 도저히 마음이 가지를 않죠. 마음이 멀어져 있다면 바로 그게 땅끝이죠. 멀리, 내 멀리 떨어져 있는 땅끝이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이 아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상으로 여기라 그 말이죠. 사람의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을 두게 되면 항상 우리 마음은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마른 하늘에 벼락을 쳐가지고 어떻게 죽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 어쩌다 미워하는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들 어쩌나 안 됐다 하면서 속으로는 속이 그렇게 후회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나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속마음은 뭡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구원받으면 되겠는가 이런 불평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가치도 없다는 이런 생각으로 안 돼. 내가 잘라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잘못되는 게 당연하지 잘된다 구원받는다 이건 생각지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걸 잘 말해주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요나서가 그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을 쳐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죠. 그런데 그걸 피해 도망을 쳐버립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말씀을 거부한 것은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거든요. 아수르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이스라엘 원수 같은 민족이죠. 그런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친다는 것 자체가 요나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들은 심판받아 죽은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외쳐가지고 혹시 구원받을지 모른다면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 피해 도망을 쳤는데 결국 물고기 배속이 하책이 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명령을 받고 한 손이 니느웨로 가긴 갑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40일 지나면은 무너진다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요나 심정은 빨리 40일이 가가지고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원수 같은 그런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알게 된다 이걸 원치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웬걸 니느웨가 요나의 말을 딱 듣고는 왕으로부터 시작해가 백성들까지 온통 회개를 해버리고 자기들 죄를 막 고백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 니느웨가 심판이 거두어져요. 그게 요나서 얘기거든요. 그때 요나의 태도가 어땠냐 그 말입니다. 니느웨가 심판을 받을 바다가 심판을 안 받게 됐을 때에 요나의 태도가 뭐였느냐. 요나 4장 1절에 보면은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극도로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까지 노하게 된 거죠.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준비한 게 뭐냐면은 뭐였습니까? 박넝불이었죠. 박넝불이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줄 때는 그 박넝불 때문에 요나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벌리를 준비해 가지고 박넝불을 먹게 시들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요나가 햇빛 때문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하면서 성을 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좋을 땐 기뻐하고 안 좋을 땐 화를 낸다 그 말입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네가 성낸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 네가 성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똥꼬집 부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불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명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없지 합당치 아니하냐. 이것으로 요나서가 끝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박넝불도 요나 지는 그것도 아끼면서 좌우를 분명치 못한 12만여 명이 있는 그 니느웨를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느냐. 결국 요나에게 하나님 질책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박넝불도 아끼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낀다는 그 하나님 마음을 얘가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느냐. 이런 책망으로 요나가 끝났던 것이에요. 내 마음은 중요한데 하나님 마음은 전혀 중요하지를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도 역시 뭐냐면은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성경이 아니고 전도하는 성경이 아니고 바로 요나를 가르치는 요나를 전도하는 말씀이라 그 말. 그게 요나서예요. 니느웨를 들어가지고 요나의 마음이 어떤 걸 들어서 그 마음이 왜 잘못된 마음이었던가 이걸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요나가 바로 우리들 마음 그대로라는 거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요나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내 감정 이것만 소중히 생각하지 하나님 마음은 절대로 소중하게 생각지를 안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겠다면 요나가 하나님 그 마음에 순종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들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쁘면서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끼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니까 하나님도 미워할 거다. 이건 큰 오해라는 것이죠. 나는 미워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끼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그런 생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겠습니까? 저 원수를 심판해달라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저들이 하는 것이 뭔가를 저들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어요. 돌이 맞아 죽으면서 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으십시오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저주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 스데반 마음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죽으면서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증인된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감정으로 살지를 아니한다 이걸 의미하죠. 예수님 마음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이 되는 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미운 사람 미움이 나오게 돼 있고 저까지 그 심판을 받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안 되고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권능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해가지고 주어진 권능은 뭐 목사가 설교 한번 하니까 뭐 수백 수천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더라 뭐 이런 것으로 기대하지 마시고 성령이 임해서 주어지는 권능이 뭐냐면은 내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다가가는 것, 이게 진짜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주님을 알고 구원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이게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서 나겠어요?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으로 사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한 내 감정 말고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에 순종되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힘들고 안 되거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안 되는데 기도도 안 하는 거 무슨 배짱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미워하는 자를 미움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지야 될 것이죠. 하나님 마음으로 그를 보게 해달라 기도 예언하시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예수 믿어라 뭐 이런 말 하면 던지는 게 증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땅 끝까지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천길만길 멀어져 있는 철저히 원수에까지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게 되는 거, 이게 진짜 증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권능을 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증인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를 믿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지 말고 바로 그런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그 일에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충실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내가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다. 그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역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그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권능의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성령이 임한 성도로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마음껏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헤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감정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임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 나는 그를 막아버리고 그에게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권능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그에게 나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내가 미워한 자에게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주님 마음이 되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비판하는 그런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그런 주님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권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